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군이 5일 한반도 서해상으로 200여 발의 포사격을 감행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군이 한반도 시각 이날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서해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 발의 포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착 지점은 북한 한계선 NLL 북방 일대였으며 한국 민간인과 군의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긴밀한 미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북한의 포사격 직후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피소 등으로 긴급히 피신했다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한국군은 이날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예하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가 서북도서 일대에서 NLL 남방해상 가상표적에 대해 대응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이날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서 행한 포사격 재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한국군은 북한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응징태세를 갖춰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위협이 없는 한 전후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4일 밝혔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전시내각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하마스가 더 이상 가자지구를 통제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행위나 위협이 없을 것이라는 조건 하에 팔레스타인 기구들이 통치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또 가자지구 내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향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에서 습격, 하마스 지하갱도망 파괴, 공중지상공격, 특수전 등에서 보다 표적화된 접근을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에서는 하마스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억류 중인 인질을 구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갈란트 장관은 말했습니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이스라엘 인질 수는 총 13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 대한 포격 등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곳곳에 가한 공격으로 민간인 2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이 이날 밝혔습니다. 예멘 내 이슬람 시아파 무장 조직인 후티 반군이 4일 홍해상에서 폭발물이 탑재된 무인정을 폭발시켰다고 브래드 쿠퍼 미 해군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후티 반군의 무인정 한 척이 이날 홍해 내로 약 80km 진입한 뒤 항로에서 폭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폭발은 홍해 해역에서 운항 중인 상선들과 미 해군 함정들로부터 몇 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일어났으며 이로 인한 상선과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쿠퍼 사령관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후 무인정을 이용한 후티 반군의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며 목표물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쿠퍼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이번 폭발은 앞서 미국과 호주 등 13개 나라가 3일 홍해 상선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온 후티 반군의 행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직접적 위협이라고 비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생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기 전까지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국적에 관계없이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4일 중동과 유럽 지역 순방에 나섰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부터 11일까지 튀르키예와 그리스, 요르단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서안지구, 이집트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매튜 뮬러 국무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뮬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이번 순방에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서안지구의 민간인 보호와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의 전원 석방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 확대와 지속적 제공 등을 촉진한다는 미국 정부의 약속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합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한 북한이 서해 완충구역으로 해안포를 수백 발 발사하는 등 긴장 고조 행동에 나섰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최근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순항미사일 파편에서 한글 표기가 발견됐습니다. 하마스의 북한제 무기에도 한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제공받아 우크라이나 공격기에 상교 사용됐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1월 6일 토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경도 가끔 눈이 곳에 따라 내리겠고 낮에는 황해도에서 비나 눈이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영하 12도에서 영상 6도 분포 예상합니다. 동해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바다에서 4m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다가 오후에 한때 눈과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먼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한 북한이 서해 완충구역으로 해안포를 수백 발 발사하는 등 긴장 고조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 차량 생산 공장을 찾아 미국을 위협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5일 오전 9시께부터 11시께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 등 서북 도서 지역에서 200여 발의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참공보실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지점은 북방 한계선 북방 일대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훈련을 한 것은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고성과 금강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실시한 이후 1년 1개월 만입니다. 합참은 북한군 포탄이 서해 완충구역에 낙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격훈련을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이성준 공보실장입니다.
이러한 위기 고조의 상황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한국군도 대응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백령도에 있는 해병 6여단과 연평도 소재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의 서북 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된 이후 처음입니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설정됐습니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9.19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이후 합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행동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생각됩니다. 한미 연합훈련도 진행되고 있고, 게다가 지금 한국군도 새벽부터 북극지역 높은 훈련을 이례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계속 경계는 좀 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북한은 지난해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이후 한국이 9.19 합의에 따른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 금지 조항에 효력 정지를 선언하자 같은 달 23일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에 따라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또 북한이 9.19 합의 무효화 선언 이후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복원의 일환으로 만들었던 목재 경계초소를 콘크리트 초소로 대체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남북한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DMZ 내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당시 파괴된 북한군 10개 GP 중 일부 GP에서 콘크리트 초소를 식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콘크리트 초소 건설은 앞으로 GP 운용을 본격 재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국 군당국은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북한군이 경의선 육로와 육로 인근 GP 일대에서 지뢰를 매설 중인 모습도 포착했습니다. 경의선 육로는 2004년 남북 간 연결 공사가 완료됐고 2006년 경의선 남북 출입사무소가 열린 뒤엔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본격적으로 활용한 도로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더 이상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했다며 북한이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징인 경의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한 것은 남북관계 전반을 단절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경의선 인근의 지뢰 매설은 9.19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북관계 전체를 돌이킬 상황으로 가겠다. 이제 회복 기대하지 마라. 이런 걸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이런 군사적 긴장 고조 행동들은 오는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한국 내 안보 불안감을 조장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우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한국 내에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9.19 군사합의 파기 문제를 여론 분열에 활용하기 위해 대남 도발과 심리전 등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 생산 공장을 둘러보며 전략미사일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중요 군용 대차 생산 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당 중앙이 제시한 발사대차 생산 목표를 넘쳐 수행하고 새해 새로운 생산 목표 점령 투쟁을 기세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함께 보도한 사진엔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 18형 이동식 발사대가 포착됐고 액체연료 ICBM 화성 17형용으로 추정되는 발사대도 보였습니다. 화성 18형 발사대는 사진상 5대가 식별됐습니다. 이들 5대는 화성 18형 미사일이 들어가는 원통형 관, 캐니스터가 차량 위에 올려진 완성형이었고 별도로 바닥에 놓인 캐니스터도 일부 사진에 담겼습니다. 화성 18형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을 겨냥해 개발한 최대 핵무기이고 특히 고체 연료 엔진을 장착해 액체 연료 미사일보다 연료 주입 시간이 짧아 보다 은밀하고 신속한 발사가 가능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강대강 대미 대적 원칙을 재차 밝힌 데 이어 연초부터 지난해 3차례 발사한 화성 18형 양산 능력 그리고 실전 배치 가능성을 보이면서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고체형의 화성 18형을 기동성 있게 쏠 수 있는 소위 발사대차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작전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될 수도 있다. 이것이 곧 미국 본토를 향하는 기동성 있는 무기다라는 것을 이제 이 무기 발사 차대의 공장을 방문해서 보내려는 메시지인 거죠.
김 위원장이 이번 공장 방문엔 딸 주혜가 동행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열린 신년 경축 대공연에 김 위원장과 함께 모습을 보인 김주혜는 이번 군 관련 일정으로 올 들어 첫 공식 행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향해 발사한 순항미사일 파편에서 한글 표기가 발견됐습니다. 이와 함께 하마스가 사용한 북한제 무기에도 한글이 새겨져 있어 북한이 중동 테러 단체에 무기를 지원한 정황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다 요격된 미사일에서 한글 표기가 발견됐습니다. 뷰이가 4일 외교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사진에는 미사일 엔진 덮개로 추정되는 철제 물체 위에 손으로 적은 듯한 1025 나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외형상 유성펜으로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멘 후티반군이 발사한 이 순항미사일은 예멘에서 약 1500km 떨어진 요르단 남부 마안 지역에서 요르단 공군에 의해 요격됐습니다. 이후 미사일 본체와 엔진, 엔진 덮개 등이 분리된 형태로 마안 지역의 한 사막에서 발견됐는데 이 중 엔진 덮개에서 한글로 추정되는 글자가 식별된 것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특히 나 표기는 이란어나 아랍어 문자에 유사한 철자가 없어 한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미사일에 장착된 엔진은 과거 북한의 기술 지원으로 이란이 개발한 터보 제트 엔진 톨루 10과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란에 제공한 엔진 부품이 후티 반군 측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미사일이 예멘 후티 반군에 흘러들어갔다는 지적은 과거에도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예멘에 대한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산하 2140 예멘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17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제 화성 5호 미사일의 복제본인 스커드 B 미사일 최소 90기가 예멘에 공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예멘 후티 반군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린 정황도 포착했으며 2015년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군사기지로 발사한 20여 발의 미사일도 북한제 스커드 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 후티 반군이 사용한 미사일에서 북한의 흔적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마스가 사용한 북한제 무기에서도 한글 표기가 새로 발견됐습니다. BOE가 4일 입수한 사진에는 북한의 대인살상용 유탄 발사기인 F-7의 신관에 비저 7류 188053과 같은 한글 표기가 찍혀 있습니다. 신관은 포탄을 폭발시키는 일종의 기폭장치로 통상 포탄 안쪽에 자리합니다. 이처럼 신관을 촬영한 사진에서 한글 표기가 발견되면서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F-7과 같은 인명살상용 유탄 발사기를 만드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앞서 BOE는 이스라엘 현장 취재를 통해 하마스가 F-7의 추진체 부분을 분리해 대전차 로켓 탄두에 장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포탄 부분이 F-7보다 길고 큰 하마스의 대전차 로켓은 전차와 차량 등 대형 물체 공격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에 따라 하마스가 북한제 부품을 이용해 살상력이 훨씬 큰 신무기를 만들어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특히 F-7뿐 아니라 이제는 F-7의 로켓 추진체를 단 대전차 로켓까지 북한 무기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서 이스라엘 군당국은 하마스가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 중인 북한 무기를 만여 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마스가 사용한 북한 무기가 전장에서 발견되고 이번에 한글 표기까지 확인됐지만 북한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10월 유엔 총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회의에서 일부 서방 국가들이 중동 위기를 우리와 억지로 연결하려는 대북 비방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관련 주장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What cannot be overlooked is that some Western countries are resorting to similar campaign against DPRK.
특히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아키바 도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인터뷰한 BOA를 겨냥해 미국 행정부 소속 어떤 매체가 북한의 무기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 없고 거짓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제공받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제재 위반 문제를 안보리에서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 우리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cently provided Russia with ballistic missile launchers and several.
커비 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가 제3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에 대해 공유할 새 정보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두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실제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지난해 12월 30일 러시아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중 적어도 한 발을 우크라이나로 발사했다며 이 미사일은 자포리자 지역의 개활지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missile appears to have landed in an open field in the Zaporizhia region. And on January 2nd,
또한 지난 2일에도 러시아는 야간 공습의 일환으로 다수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추가 미사일의 영향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900km에 달한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인프라를 겨냥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을 추가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e expect Russia and North Korea to learn from these launches, and we anticipate that Russia will use additional North Korean missiles to target Ukraine's.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 확대되는 중대하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지원에 대한 대가로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또는 원자재, 기타 첨단 기술을 포함해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구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우려스러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w, in return for its support, we assess that Pyongyang is seeking military assistance from Russia, including fighter aircraft, surface.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조달하는 것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경고하면서 이에 대응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First, Russia's procurement of ballistic missiles from the DPRK directly violates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이러한 무기 거래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러시아가 국제 의무를 또다시 위반한 데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러시아와 이란 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국가들이 비밀리에 러시아의 전쟁 도구를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지금처럼 계속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이러한 무기 거래를 폭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 등의 대러시아 전쟁 지원을 막고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적인 군사 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즉각 우크라이나에 대한 행정부의 추가 예산 요청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도 이날 북러 간 추가 무기 협력 정황을 폭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And we've seen them obtaining ballistic missiles from North Korea and actually using those. And beyond that, the White House has spoken to those details already.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획득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자체 산업 기반과 군수 산업 기반을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 의회와 유럽 동맹국 및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해야 할 중요한 이유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도 이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을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했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0일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리 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최근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북한 간 북러 간 무기 거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미 측과 긴밀한 공조 하에 미 백악관이 발표한 탄도미사일 거래 등 러시아 북한 간 군사 협력 동향을 우려를 갖고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도출의 당사자인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받아 이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는 것은 자가당착, 즉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무기 거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입니다. 이 당국자는 북러 무기 거래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러시아와 북한 군사협력 문제에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전쟁 위협과 관련해 영내 안보를 위한 동맹과의 협력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역량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영내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해 그 누구도 이 지역에서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영내 안보를 위한 동맹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eah,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stay very focused on working with our allies and our partners in the region.
라이더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프간과 타이완, 한반도를 올해 분쟁 위험 지역으로 꼽은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과 북한의 핵전쟁 위협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영내 안보, 안정, 번영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영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계속 집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확장 억지가 핵전쟁을 억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확장 억지는 영내 안보와 안정에 계속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I believe that U.S. extended deterrent.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노동당 전원회의 마지막 날 채택한 결론에서 미국과 한국이 만약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된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을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한국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르게이 마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달 28일 타스토신과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한반도, 타이완을 올해 분쟁 위험 지역 중 한 곳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타이완 분리주의 경향을 공개적으로 부추기고 있으며 서방 지배 집단들도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영내에서 다른 국가를 희생시키고 위기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한일 협력 강화와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 목표를 담은 한국 정부의 외교백서 발간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미한 관계의 견고함과 미한일 협력의 진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최근 외교 성과와 정책 기조를 담은 2023 외교 백서를 발간한 데 대해 우리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한국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에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지금 양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포용적이고 회복력이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에 대해 공통의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3일 2022년 국제정세와 외교정책기조, 주요 외교활동을 담은 2023 외교백서를 발간하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국정 목표로 제시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와 이 같은 비전 실행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을 소개했습니다. 또 백서는 북한 비핵화, 한미관계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 지속, 능동적 경제 안보 외교 추진을 위한 노력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특히 한미동맹 부분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목록을 별도로 나누어 소개하면서 3국 정상은 영내 및 글로벌 문제 대응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간 협력이 기묘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이처럼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백서에 담은 데 대해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은 흥미롭고 전례 없는 방식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제는 현재와 미래에 가장 시급한 전 세계 도전에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공화당 중진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북한 정권이 언젠가 붕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폭력과 거짓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지만 억압과 폭정은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소련이 해체될 것이라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확고한 믿음이 현실화됐듯이 북한 정권도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한 크루즈 의원은 3일 회유에 보낸 대북 신년 메시지에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소련과 대결할 때 소련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기고 소련은 진다는 목표로 대결했다며 레이건 전 대통령이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전역에는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북한 정권은 언젠가는 붕괴돼 그들이 평화와 번영, 자유를 누리며 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에게 대안은 있다며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은 주민들에게서 자유와 기본 자원뿐만 아니라 희망마저 박탈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부분적으로는 폭력을 통해 또 북한 주민들에게 다른 대안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시킴으로써 생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억압과 폭정은 필연적이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바 이민자의 후손인 크루즈 의원은 전 세계 공산주의에 맞서는데 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워싱턴을 방문한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과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하는 법 제정을 주도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지난해 VOA에 북한 문제에 대해 김정은이 반응한 유일한 것은 힘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건 큰 힘을 갖고 있고 그것은 정권을 뒤흔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이 거론되던 2017년에는 VOA에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군사 공격이라면 이를 사용해야 한다면서도 군사력 동원은 늘 최후의 옵션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2020년 북한의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라 현지 공관을 잠정 폐쇄했던 독일이 북한의 의미 있는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최근 북한에 의료 장비를 전달했다면서 직원들을 평양에 다시 파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독일 정부가 평양 주재자국 대사관 운영 재개 여부와 관련해 추가 진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4일 신년 대북 외교 목표에 대한 BOA의 질문에 북한 주재 독일 대사관은 북한이 거의 완전히 고립돼 외교 공간 운영이 극도로 제한됨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잠정 폐쇄됐다며 우리는 국경 전면 봉쇄를 포함한 북한의 팬데믹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북한의 초기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대사관 운영 재개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추가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의미 있는 외교에 관여하고 일본, 미국, 한국이 전제 조건 없이 거듭 제안한 대화에 응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독일은 북한의 강력한 코로나 방역 조치에 항의해 지난 2020년 3월 평양에 있는 공관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당시 BOA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이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 대사관 잠정 폐쇄의 이유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국 또는 입국을 금지하는 여행 제한을 일례로 들었습니다. 북한은 모든 공관원에 대해 접수국 영토 내에서의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 빈 협약에 1980년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제한 조치로 대사관 정상 운영이 어렵게 되자 독일 외무부는 대사관의 정상 운영이 다시 가능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대사관을 잠정 폐쇄하고 인력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한편 국제적십자위원회는 4일 새해 대북지원 목표에 관한 BOA 질의에 최근 북한에 의료물자를 반입했다면서 국제직원을 다시 평양에 파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주미크발 ICLC 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023년 12월 4일 북한 당국자들이 의료 장비를 받았고 이번 기부는 코로나 발병 및 관련 제한 조치 이전에 ICLC가 이미 지원했던 의료시설의 서비스 연속성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CLC는 인도주의적 상황을 재평가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대응을 조정 수정하기 위해 상황이 허락하는 한 언제든지 국제 직원을 북한에 다시 파견할 의향이 있다며 평양에 상주하는 ICL팀 및 조선적십자회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ICLC는 보도자료를 내고 황해북도에 있는 송립재활센터와 평양 낭랑재활센터, 평양의과대학 응급실에 의료장비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ICLC는 지난 2020년 12월 평양에 있는 직원 전원을 철수시켰으며 이후 조선적십자와 지원과의 협력은 중국 베이징 주재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담당해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중국이 유엔에서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거듭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의 탈북민을 보호하고 제3국 탈출을 허용하라고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우리는 최근 중국이 망명 희망자를 포함한 다수의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믿을 만한 보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중국을 상대로 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UPR 과정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회의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망명 희망자나 탈북 혐의자들은 송환되는 즉시 고문, 강제낙태, 강제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3일 중국에 대한 4차 UPR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이 망명 희망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유엔 난민기구에 접근을 허용하며 그들이 원하는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중국 측에 이러한 사안을 정기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 다른 동맹국,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중국에 대한 3차 UPR 당시 서면 질의를 통해 중국이 유엔 고문 방지 협약 비중국임을 지적하며 북한과 미얀마 난민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돼 고문이나 심지어 사형과 같은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를 질의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탈북민을 경제적 이유로 월경한 불법 체류자로 규정하고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도 강제 북송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UPR을 앞두고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서면 질의 여부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제 북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여기에 그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더 견지하고 있고
한국은 중국에 대한 지난 3차 UPR 당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침묵했었습니다. 앞서 4개국 10개 북한인권단체들과 개인은 전날 한국 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내 중국에 대한 UPR과 관련해 강제북송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 국무부의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됐습니다. 2001년 이후 23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4일 북한을 포함해 12개 나라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증진하는 것은 지난 1998년 의회가 국제종교자유법을 통과시키고 제정한 이래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이라며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을 발표했습니다.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북한 외에 미얀마와 중국,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니카라과,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자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이들 나라들은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이를 묵인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01년 국무부가 처음으로 관련 명단을 발표한 이래 23년 연속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성명에서 알제리아와 아르제바이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베트남을 특별 감시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말리아 무장조직 알샤바브와 아프리카 내 이슬람 극단주의 보코하람, 예멘 후티 반군, 이슬람 국가, 알카에다 등은 특별 우려단체로 규정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국 정부는 종교적 소수 공동체 구성원과 예배 장소에 대한 공격, 평화적 표현에 대한 집단적 폭력 및 장기 투옥, 초국가적 탄압, 종교 공동체에 대한 폭력 등 전 세계 다수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도전은 구조적이고 체계적이라며 하지만 증오와 편협함, 박해를 현 상태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려 깊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언젠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2021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인 어떤 종교적 활동이든 이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종교 탄압에 대응하고 있고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며 북한의 종교 침해 등 인권 유린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킬링필드의 악몽을 겪은 캄보디아에서 최근 처음으로 북한 인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캄보디아의 체제 전환 경험이 북한의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을 가르치는 소찬타 강사는 4일 VOA에 지난달 20일 수도 프놈펜에서 북한 인권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를 기획한 찬타 씨는 북한과 오랜 수교국인 캄보디아에서 북한 인권 행사가 열린 건 재리 없는 일이라며 캄보디아의 여러 대학 학생들과 전문가, 비정부기구 소속 인권운동가 등 25명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사는 한반도 안보에 초점을 맞춘 학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많은 학자의 지원을 받아 개최했다며 세 가지 목적과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 대학생들에게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상황을 공유하며 북한의 현재 인권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는 한편 참석자들이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 인권 침해에 대항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찬다 씨는 토론회에서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오랜 우방국인 캄보디아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과거 잔혹한 크메르 루즈 정권, 심각한 인권 상황 속에 국제사회에서 소외되고 제재당했던 캄프치아를 경험했지만 1991년 파리 평화협정을 통한 새로운 시작은 세계의 지지를 받으며 캄보디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캄보디아의 인권 상황도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북한보단 나아졌다면서 이런 경험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회를 개방하는 데 교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폴포트가 이끈 크메르 루즈는 1975년에서 79년 사이 국민의 4분의 1인 200만 명을 공산혁명의 적으로 몰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이 킬링필드의 생지옥은 20세기 최악의 대학살 범죄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서 지탄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후 악몽을 딛고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들을 단죄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전환기 정의 과정을 장기간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는 후임 캄보디아 정부가 전범재판소 설치를 통해 과거 정권의 책임자들을 단죄한 경험은 나중에 북한의 전환기 정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북한도 정권에 의해 반인도 범죄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규명한 만큼 향후 책임자 처벌에 캄보디아의 경험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메르 루즈 유엔 특별재판소 유엔 재판관을 지낸 정창호 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은 과거 BA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며 반인륜적 범죄는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는 강한 신호를 북한 등 국제사회에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캄보디아 대학의 찬타 씨는 캄보디아가 여전히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비판받고 있지만 헌법에 따라 다당제를 채택하고 선거가 정치적 경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독재자 김정은과 그의 가족을 지지하는 것 외엔 정치적 경쟁의 여지가 없는 나라라며 새롭고 젊은 총리를 맞이한 캄보디아는 이번 기회에 유엔 결의안과 제재를 준수하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캄보디아가 3대 세습을 강행한 북한처럼 2대 세습을 했지만 차별적 행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훈센 전 총리가 38년의 철권 통치를 끝내고 지난해 그의 장남인 훈 마넷이 의회 승인을 거쳐 새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찬타 씨는 북한인권 토론회 뒤 캄보디아 영자 신문인 프놈펜포스트와 아시안의 20개 이상의 뉴스 매체가 연대한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 기고를 통해 캄보디아 등 북한 수교국들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기고문에서 캄보디아는 잔혹한 크메르루즈 독재 치하에서 엄청난 비극을 겪은 국가로서 북한 주민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억압과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박탈을 경험한 캄보디아는 북한 당국의 인권과 민주적 통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찬타 씨는 VOA에 앞으로 이런 세미나를 매년 개최해 북한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캄보디아 대학생들이 인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억류 피해자인 케네스 배 씨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소송 제기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북한이 피소 사실을 전달받고도 60일 안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패소합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 씨 측이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공식 X, 옛 트위터 계정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배 씨의 변호인은 3일 배 씨를 위한 정의라는 이름의 X 계정에 법적 고지 문건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지칭하며 피고는 소환장을 받았으며 소환장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미국 워싱턴 DC 법원 서기관실 및 변호사 사무실로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을 영어와 한글로 알렸습니다. 또한 문건에는 북한에 대한 소장이 첨부돼 있는 별도의 페이지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배 씨의 변호인은 북한 측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끼리 계정을 언급했습니다. 케네스 배 씨의 대북 소송을 담당한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달 4일 배 씨 측에게 이달 4일까지 대체 송달 방식을 통해 소송 내용을 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의미하는 대체 송달 방식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소장을 직접 보내는 것과 소셜미디어 X의 북한 계정에 소송 내용을 고지하는 것 등 두 가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 씨 측은 지난달 북한 대표부에 소장을 직접 보냈지만 우편물이 반송 처리되자 이번에는 X를 통해 소송 고지를 하게 됐습니다. 2012년 11월 북한에 억류됐다 2년 만에 풀려난 배 씨와 배 씨의 가족 등은 2020년 8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우편물 서비스인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배 씨 측은 3년 가까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의 소송 사실이 고지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 측은 지난 10월 우리 민족끼리의 X계정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으며 북한이 대응하지 않자 약 60일이 지난 지난달 법원 서기관실로부터 북한의 궐석을 확인받았습니다. 현재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일본 적군파 피해자와 케네스 배 씨 외에도 납북 사망자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부인 등 유족,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등 116명입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의 경제, 미국의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제공 북한 지역의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월 6일 토요일 북한 전 지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함경도 가끔 눈이 곳에 따라 내리겠고요. 낮에 황해도에서 비나 눈이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함경도 황해도 1cm 내외에 눈이 쌓이겠고 1mm 내외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분포, 낮 최고 영하 12도에서 영상 6도 분포 예상합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2도 예상합니다. 신의주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강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5도 분포. 계속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예상합니다. 함흥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분포. 원산 역시 하루 종일 맑습니다.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분포 예상합니다. 청진 지역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 분포. 끝으로 해산 지역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영하 20도에서 낮 최고 영하 8도로 예상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 바다에서는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다가 오후 한때 비나 눈이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앞바다와 먼 바다 물결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1월 6일 토요일에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잠시 뒤에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뷰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군이 5일 한반도 서해상으로 200여 발의 포사격을 감행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군이 한반도 시각 이날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서해 백령도 북반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 발의 포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착지점은 북방 한계선 NLL 북방 일대였으며 한국 민간인과 군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긴밀한 미한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북한의 포사격 직후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피소 등으로 긴급히 피신했다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한국군은 이날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예하 백령도 요교단과 윤평부대가 서북도서 일대에서 NLL 남방해상 가상표적에 대해 대응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이날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서 행한 포사격 재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한국군은 북한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응징태세를 갖춰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위협이 없는 한 전후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4일 밝혔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전시내각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하마스가 더 이상 가자지구를 통제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행위나 위협이 없을 것이라는 조건 하에 팔레스타인 기구들이 통치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또 가자지구 내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향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에서 습격, 하마스 지하갱도망 파괴, 공중지상공격, 특수전 등에서 보다 표적화된 접근을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에서는 하마스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억류 중인 인질을 구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갈란트 장관은 말했습니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이스라엘인 인질 인수는 총 13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 대한 포격 등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곳곳에 간 공격으로 민간인 2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이 이날 밝혔습니다. 예멘 내 이슬람 시아파 무장 조직인 후티 반군이 4일 홍해상에서 폭발물이 탑재된 무인정을 폭발시켰다고 브래드 쿠퍼 미 해군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후티 반군의 무인정 한 척이 이날 홍해 내로 약 80km 진입한 뒤 항로에서 폭발했다고 말했습니다. 폭발은 홍해 해역에서 운항 중인 상선들과 미 해군 함정들로부터 몇 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일어났으며 이로 인한 상선과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쿠퍼 사령관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후 무인정을 이용한 후티 반군의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며 목표물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쿠퍼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이번 폭발은 앞서 미국과 호주 등 13개 국가가 3일 홍해 상선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온 후티 반군의 행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비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생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기 전까지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국적에 관계없이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4일 중국과 유럽 지역 순방에 나섰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부터 11일까지 튀르키예와 그리스, 요르단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서안지구, 그리고 이집트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이번 순방에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서안지구의 민간인 보호와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의 전원 석방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 확대와 지속적 제공 등을 촉진한다는 미국 정부의 약속,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강제 이주 방지를 보장하는 것 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블링컨 장관은 최근 홍해에서 상선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행위를 저지하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중동 지역 방문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